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구약 113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하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웰빙 앤 힐링 10개 강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웰빙과 참된 힐링의 비결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깨닫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웰빙 앤 힐링 10개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복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요? 세상을 떠나셨지만 천국하셨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차관보가 된 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강진영 변호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정신은 강영호 박사가 평생토록 실천했던 정신이고 자녀들과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했던 정신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정신은 십계명의 이웃사랑 정신이죠. 바로 그대로 평생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자신과 또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웰빙과 힐링의 비결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사람들과 관계된 대인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 관계의 첫 계명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배치를 시켜놓으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1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있고 금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영원 절대 자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가치관의 최우선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의 최우선에 두고 관심의 최우선에 두고 비전의 최우선에 두고 열정의 최우선에 두고 삶 전체의 최우선에 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도 두지 말고 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으로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일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불교의 신을 섬기든 회교의 신을 섬기든 기독교의 신을 섬기든 다 똑같은데 뭐로 가나 바로 가나 가면 서울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화와 생화를 놓고 겉으로 보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조화는 생화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 신들, 존재하지 않는 신들, 짝퉁 신들, 우상들,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일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대학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한 시간도 아깝다라고 한다면 벌써 자식 우상, 자식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탄을 직접 숭배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루시퍼, 사탄을 숭배하기까지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차선이나 저 밑바닥으로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관심에서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해서 주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과 금지 조항이 분명한 것이 각 계명인데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 두라, 최우선에 두라,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신들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과 금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1계명을 살펴보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가장 많이 가 있는지를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가장 많이 빼앗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자식이라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미지근하고 관심이 없고 자녀의 일이라 그러면 몸이 부셔서라 일을 하고 뛰어다녀도 전혀 피곤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매 순간에 내 생각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돈 버는 데만 가 있다면 돈이 벌써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 성적인 환상만 있다면 이미 성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이 제1계명은 절대 공중에 떠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 말씀의 엑스레이를 여러분 마음에 갖다 대셔야 됩니다. 가정에 갖다 대시고 삶에 갖다 대셔야 됩니다. 마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식이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냐, 성공이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냐, 인기가 주인이냐, 탤런트들이 왜 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면 인기가 떨어져도 받아들이고 인기가 올라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인기 때문에 우울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욕을 먹으면 먹는 거죠. 비판을 받으면 받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대접을 받으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세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나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라는 것을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돈 문제만 앞에 나오면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은하수 세계에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충성과 직결된 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이 언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놓든지, 돈이 좀 없으면 새를 쪼개놓고 쪼갠, 둘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언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쪼갬을 받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언약은, 모든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예전에 사극에 보면 혈서 쓰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약속,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긴 언약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는데, 그게 전부 피의 원리라고, 피의 원리.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까? 남편, 자녀, 부모, 친척 다 귀하죠.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최우선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앞으로 한 30년쯤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었어요.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버리고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탄 템플이라고, 사탄을 직접 숭배하는 사탄 템플이라는 단체가 검은 미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루시퍼 사탄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검은 미사를 개최하고자 했을 때 하버드 당국이 허락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망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런데 허락했습니다. 6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아니다고 현장에서도 막 데모하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날 그 행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운,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에서 사탄을 공개적으로 숭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생들은 어이 뭐 어때, 지금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데 뭐 기독교를 믿든 사탄을 섬기든 다 뭐 그게 그건데 뭐 자유지,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미 청교도 정신은 떠나갔구나, 사탄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구나. 어찌할 것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을 쓴 현각이라는 승려가 있죠. 미국 사람입니다. 하버드 신과대학 신학대학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한국의 숭산이라는 불교 승려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서 숭산이라는 불교 승려가 불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앞에 앞줄 둘, 첫째 줄 둘째 줄을 채우고 학생들 가득 차고 낭아까지 가득 차고 불교 한국 불교 승려가 그렇게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이 정신 나간 세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그리고 숭산에게 영향을 받은 하버드 신학대학원 학생이 불교로 개종해서 화계사 주지까지 됐습니다. 그가 결국은 후회하겠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것은 책의 제1장에는 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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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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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숭산 숭산 숭산이요. 제8장은 모든 사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다가 불교까지 사상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결국 화계사 주지까지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당장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야유합니다. 야유. 강 시간 딱 들어가면 야유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모든 학문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학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니까 참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상은 절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첫 시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만의 얘기가 아니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동성애 뭐 권장 집회인지 뭔지 시청 앞에서 한다고 문자가 막 날아오더라고요. 반대 의사를 밝히십시오. 숫자를 셉니다. 이게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 정리하다가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동성애는 멸망의 전조 느낌표 붙이고 동성애 결사반대 느낌표 결사반대 느낌표 근데 잠시 후에 띠띠 하더니 날아오더라고요. 전화가 단절돼서 뭐가 단절돼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딱 통과되고 나면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동성애 커플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케이크, 동성애 커플 케이크 제작 거부. 1억 6천만 원 벌금. 기독교 나라였던 그 나라가 미쳤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다수의 인권을 짓눌러버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요. 우상숭배에서 출발한 죄요, 죄. 동성애자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보지만 동성애는 죄요. 안 됩니다. 제1계명이 공중에 떠있는 계명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의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바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안 지켰을 때 그런 계명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자존자, 창조자, 구원자,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전부 가차요, 짝퉁이요, 악령이요, 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라. 부모보다 더 우선에 둬라. 물론 우리가, 저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목사가 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원을, 예를 들면 100만 원 갖다 놓고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음 이래버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는 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하나님이 충돌되고 있을 때, 충돌되고 있을 때, 부모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가 충돌할 때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부모님 잘 섬기지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만, 산 제사 지내듯 섬겨야 하지만 조상 제사 지내라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조상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의 눈치 보고 살면 편안할 것 같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거부할 때 찾아오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따가운 눈총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2차, 3차 파티에 가면 술도 마셔야 되지만 여인도 건드려야 되는 자리까지 간다면 가지 말라는 거거든. 가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거거든. 가지 말라는. 따돌림을 받아도 가지 말라는 거거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한 왕따가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모시고 왕따를 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왕따 당한 여러분의 보호자로서, 축복자로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얻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될 때, 그것이 예수님 섬기는 지장이 될 때는 그것을 상대화시켜야 된다. 세상의 학력이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되면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명예가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되면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지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되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유보 없이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섬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 30대였습니다. 금요일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앞에 42번가인가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첼로를 전공하는 여학생이 제게 찾아서 강도사님, 제가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요 첼로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 한마디 제 뇌리에 조각되었어요. 저의 음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 가치관이 뚜렷한 아가씨였죠.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방송 고시라고 하는데 메이저 방송의 아나운서, 잘나가는 아나운서 되려고 하면 고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나가고 대우 좋고 존경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탁 내려놓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한마디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시겠다는 겁니까? 그분도 딱 한마디 답변이에요. 목사님, 전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부르신 대로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미 내려놓았다 그래요. 아나운서 자리 이미 내려놓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 다섯을 전부 목회자 만드시겠다고 서원하신 후에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제가 대들었습니까? 아버지 혼자 미치세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신학교 안 가려고 도망치고 온갖 핑계 다 대고 도망가고 영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제2외국어 할 때 독일어를 하면 신학교에서 독일어 쓴다 그래가지고 내가 독일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불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안 보내실 거라. 요나 이 요나요 요나. 그러다가 막 몰리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는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3년 전에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확인 과정 거치고 막 눈물 예배 시간마다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왜 저러지 그랬는데 3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신학교 가겠다,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 자세. 여러분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사시는 것, 그것이 제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 1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웰빙과 힐링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각도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1계명을 예배의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 여기 만약에 십자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면 제가 없애버릴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거든요.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예배는 제가 없애버릴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거든요. 예배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제3계명은 예배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하나님 그러고 말은 하나님 그러고 밖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언어 쓰지 말라는 거거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즘은 주일이지만 예배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예배의 날.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내년 되면 경배와 찬양 시간부터 예배로 바로 출발해 볼 겁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똑같지만 여러분 딱 들어오면 경배와 찬양인데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예배, 본 예배입니다. 본 예배. 여러분이 비 오실 때, 비 올 때 예배나 당에 나오신 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가끔씩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조찬기도,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있다.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나러 가신다.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이미 회의는 시작되는데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할 겁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훈련을 해서 어느 기간 딱 지나면 예배 땡 하고 시작되면 전문은 다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은 밖에서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예배 정신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정신부터.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탄자니아에 어떤 선교사님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점심 먹고 나서 테이블 위에 막 음식을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요. 돼지우리요. 돼지우리. 전 탄자니아가, 케냐나 탄자니아가 옛날에 60년대 한국하고 같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탄자니아는 아직도 그런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신이 돼지우리니까. 제가 선교사라면 그것부터 고치겠어요. 그것부터. 점심 식사하고 나서 돼지우리 만드는 거 그것부터 고쳐놓겠어요. 이 정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정말 정신 차리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리시라고요. 정신, 예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대로 늦으시면 안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 예배와 생활 예배, 특별 예배. 여기 지금 드리는 예배, 특별 예배, 생활 예배. 삶이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자세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자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의식해서 성경에 있는 말을 못한다면 저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면 찬양 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양심껏 설교 못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동안, 목숨이 허락되는 동안 양심껏 설교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일계명 지키는 겁니다. 일계명. 성별 면에서도 일계명을 살펴야 됩니다. 성별이라는 건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후손을 세상에서 선택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향,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영향을 미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계시는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억제되고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죄를 같이 더 짓게 되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죄 짓는 것이 움찔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뒹굴면서 같이 나쁜 짓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isolated,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insulated, 방역, 전염병에 안 걸리도록 방역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죄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의술로 미쳤던, 복음으로 미쳤던 리빙스턴 스탠리가 그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찾아냈는데, 선교사님 30년이면 됐습니다,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때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틀 후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5월 19일 내 생일,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저는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바쳐드립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이 다하기 전에 제가 맡은 사명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그의 일기였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아시고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리빙스턴이 살았으니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사는 인생 하나님 최우선에 모시고 사셔서 하나님 주신 웰빙과 힐링을 넘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